존 아솔트 박사, 이사야, 세션 22, 있어. 44-46 저작권 2024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사야서 44장부터 46장까지의 22회기입니다. 오 주님,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세상에 맡겨주신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표준은 3. 겨울의 죽음에서 돌아오는 삶이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빈 무덤에서, 오순절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죽어가는 육신을 보아도 우리의 영의 주님 안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하고 풍성한 장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인식하고 허용해야 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현재로서는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혹시 일정이 있으시다면 6월 10일이 제게는 절대 마감일입니다. 그게 여름 방학 마지막 월요일이니까 그때는 멈춰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것은 다음 주에 47과 48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22일에는 49장부터 51장을 하고 29일에는 52장과 53장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53일에 저녁 내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52일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3주를 계산하고 있는데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22일이다. 22일.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 밤 15일 맞죠? 좋아요. 그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22일에 47, 48을 하고 거기부터 가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5절까지에도 성령 강림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도와줄게. 셋째,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것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것이 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까? 글쎄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의 임재는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다른 건 없나요? 지혜. 성령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와서 너희는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격려하는 만큼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유혹과 비난과 원수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맞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이 되시기 위해 오십니다.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이제 이 특별한 경우에 그분은 내가 내 영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교 바빌로니아인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오,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5절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들은 나는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기꺼이 주님께 속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손에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은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당신은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합니까?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프스도, 엔지즈도, 버츠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는 나에게 속하였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결정적인 방법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I am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마지막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6절에 나오는 이름들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작은 대문자로 주님을 볼 때 그것은 야훼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세 가지 칭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야훼에게 그 세 가지 추가 칭호를 쌓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더해줍니까? 그분은 야훼이시며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처칠과 루즈벨트가 토론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이제 윈스턴, 민주주의가 모든 인간 정부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윈스턴 처칠은 즉각 반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정부는 군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쪽에서요? 그를 숭배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다른 사람의 통제에 맡기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구속주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또는 하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전능.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관계적인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40장을 볼 때 처음 이야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전달하기를 원하시나요? 예,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이 구원하실 것인가?
예,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들에 관해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간략한 형태로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들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좋아요.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신들은 무엇을 할 수 없나요?
그들은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자연계의 일부이며 자연계는 항상 무엇을 하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신들은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 밖에 서 계시는 분, 제도를 만드신 분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학계에서 가장 먼저 거부되는 것은 예언적 예언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있다면 사실 그 사건이 실제로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 예언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신성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 학자들은 자연주의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8절.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일어난 일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예측적 예언은 미래의 시간표를 계산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증명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누군가가 시간표를 계산하기 위해 예측 예언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나는 프랜시스 에스베리, 프랜시스 에즈버리의 일지를 항상 즐겨 읽었습니다. 웨슬리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1812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때가 1839년에 더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미래를 예언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그분은 언제 그 일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통제하에 두십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20절까지에서 우리는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빗고는 소리가 뚝뚝 떨어지네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산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과 뒤의 것과 같은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순서대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설정에 딱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한두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나무를 태우는 불이나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평범한 지상의 재료로 신을 만드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예.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온 이 사실은 당신이 만든 사람을 숭배할 수도 있고 당신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 숭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이제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절반을 불에 살랐고 또 내가 숯불에 떡을 구웠으며 고기를 구워서 먹었다 하는 자는 생각하는 자도 없고 지식이나 분별력도 없느니라. 먹고 남은 것은 가증한 것이 되게 하겠느냐. 이제 거기 배경을 올려다보면 가증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들은 그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을 볼 시간은 없지만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혐오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알았어. 알았어.
괜찮은.
당신이 만든 것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당신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좋아.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가 직접 만들었다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창조물은 사용하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재배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개발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하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예의 은혜. 맞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나는 신이고 우상은 나의 창조물이다.
예.
우리는 문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숭배해야 할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해야 할 것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인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숭배해야 할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해야 할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절과 22절에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삽입문이라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삽입이라면 6절, 7절, 8절로 돌아가십시오. 21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괜찮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떻게 밝히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구속자이며 만군의 여호와이다.
그렇다면 그에 비추어 볼 때 그는 21년과 22년에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련을 하셨고 구속되지 않으시며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흥미롭습니다.
21절을 기억하세요.
21디절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들었고 거기에 1등이 있습니다.
22절은 그가 행할 두 번째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 죄를 쓸어버렸느니라.
내가 내 허물을 도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되는 점은 그가 창조자이고 그러므로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사물의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상이 당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은 당신의 삶에 침입하여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교의 세계관으로 되돌아갔을 때 당신과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럽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상속받은 것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변환. 바보 같은.
아니요.
현대사회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기 실현.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사람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조건화와 다른 것이 되십시오. 당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보다 다른 것이 되십시오. 안 돼, 아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듣는 놀라운 이야기. 러시아에서 피터와 마샤와 함께 일한 사람 중 한 명은 러시아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인은 이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같은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와 마약상과 깡패가 되어 러시아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자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 아니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깨닫도록 돕는 것 외에는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애자가 변화된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단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쁘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슬프다.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종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동기로 은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허물을 구름같이 도말하였고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느니라.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아이돌을 상대로 한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그럼 23절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노래를 부르게 되었나요? 창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노래예요. 천국이요. 외쳐라. 땅속 깊은 곳이여. 아, 산들아, 노래를 부르라. 아, 숲,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미로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시계는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우리의 상태는 좋습니다. 좋은 모양. 새벽 4시가 아닌 이상 나는 그것에 대해 모른다. 22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피조물이라도 썩음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물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가 구원될 수 있다면 창조물도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노래의 이유가 됩니다. 42장 10절을 되돌아보면 여기에 묘사된 두 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2주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두려운 종, 곧 이스라엘은 기뻐할 뿐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소개된 순종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내려가는 자와 바다에 충만한 만물과 해변과 그 거민들이여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할지어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암시하는 구원은 우리의 종됨을 가능하게 할 그분의 종, 그분의 이상적인 종을 통해서입니다. 좋아요. 4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44장.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이 신성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거짓말쟁이, 점술가, 현자는 결국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입니다.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이 포로를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배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을 때, 아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방의 전체 목적은 이러한 모든 개별 문화를 하나의 균질화된 덩어리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로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만약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로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너희를 포로에서 끌어내리라.
매우 구체적인 예측.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분담금을 높이십니다.
28절 그는 구원할 자를 지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포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것이며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러스는 누구죠?
우리는 사이러스를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사네립?
남자 이름?
남자 이름.
그래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시 45.1 고레스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불립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메시아.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고레스에게 어떤 특권을 주실 것입니까?
그 사람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성문을 부수러 가시나요?
또 뭐야?
국가를 정복한다고요?
장신구를 벗겨내는 왕?
3절 어두운 보물창고에 감춰진 보물을 그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왜 3절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또 왔습니다.
당신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중에는 출애굽할 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하늘에 메뚜기 떼가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알 수 있도록.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보물을 주어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왜 내 이름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4절 내 종 야곱을 위하여.
그리고 저는 4절의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고레스야, 너는 내 이름을 모르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안다.
그런 다음 5절에 나옵니다.
이 놀라운 진술 중 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야훼이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장비를 준다.
나는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과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나는 창조자입니다.
나는 야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왜 이러는 걸까요?
6절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당신이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가 뜨는 곳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 나는 야훼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가 주장을 하려는 것 같나요? 예, 예, 이제 7절입니다. 종종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특히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나는 빛을 형성한다. 그리고 어둠을 창조하십시오. 나는 평화를 만든다. 그리고 악을 창조하십시오.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표준 버전이 있습니다. 나는 웰빙을 만든다. 그리고 재앙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조금 더 많을 것입니다.
정밀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이다.
정확히. 정확히.
이제 알겠습니다.
이곳 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에 깊게 탐색하세요. 이교도의 세계관. 선과 악을 봅니다. 독립된 실체로서. 그것은 단순히 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악한 힘 때문입니다. 선한 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힘은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선한 힘입니다. 사악한 힘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기본 엔터티. 그것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화해라. 음과 양.
양수, 음수.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만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 그것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화해라. 음과 양. 따라서 모든 것 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은 일종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제 나는 전에 이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말한 것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원인.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이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나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2차 및 3차. 그들이 집으로 운전하려고 하는 것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혼자이십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아닙니다. 어떤 악마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집을 망치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이상한 점입니다. 이교도 세계에서.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좋아요.
그럼 계속 밀고 나가세요.
다시 한번.
여기 이 노래가 있습니다. 오한을 위해서 샤워하세요. 구름이 을을 비처럼 내리게 하소서.
지구를 열어주세요.
구원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땅이 그 둘을 싹트게 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해냈어.
자, 무슨 일이죠?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소 급격하게 기여를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걸까요? 그와 다투며 그를 지으신 그에게 화가 있을진저.
뚝배기 중에 냄비.
진흙이 그것을 빚은 자에게 말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작품에 손잡이가 없나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당신은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를 형성한 사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나에게 물어라.
내 자식들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시겠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을 뻗은 것은 내 손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호스트에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여기.
13절.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예, 내가 의로 분발한 자가 누구냐?
남자 이름.
예.
매우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깐 기다려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키루스는 이교도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기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이교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귀하가 어떻게 배송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 아기를 낳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바구니에 담아 유프라테스 강에 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공주가 그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궁정은 그에게 행정과 군사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힘을 그리고 그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80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잊어버린 경우.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바퀴 위에 냄비입니다.
당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나는 그런 일을 여러 번 해왔다고 고백합니다.
맙소사, 당신은 이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의 손잡이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부와 구스의 무역과 사비족의 장대한 사람들이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슬에 묶여와서 당신에게 절할 것입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우리는 그가 사이러스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세요.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다른 일은 없다고 당신에게 간청할 것입니다.
그 옆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저 밖에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열방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명예를 당하여 함께 혼란에 빠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불명예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난 신이야. 나는 천국을 창조했다.
좋아요. 좋아요.
나라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년이여, 당신은 하나님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는 정말 모호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호와는 진리를 말한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선언합니다. 이 책의 의. 이 책이 없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혼돈으로 만들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과 디자인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나의 목적과 디자인이 무엇인지 선언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책에 대해 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합창단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책에 대해 립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쉽습니다. 그것을 영예로운 곳에 두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시간을 쏟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시어즈 카탈로그에 대해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기억.
목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린 아들에게야 가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큰 책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시어즈 카탈로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나는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내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여기로 가세요. 문제는 그것을 찾기 위해 조금이라도 파고들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괜찮은.
이제 20절부터 시작하여 46장 7절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르십니다.
모여서 오세요.
나라들의 생존자들이여 함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은 나무 우상을 들고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이제 46:1절을 보십시오. 바알과 느보는 바벨론의 두 신입니다.
벨과 느보.
벨은 몸을 굽힌다. 느보는 몸을 굽힌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이다. 이 문장을 받아보세요.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이것들은 지친 짐승의 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몸을 구부리고 함께 절합니다. 그들은 그 짐을 면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족속에 남은 자 곧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게 이끌려간 자니라 태에서부터 노년까지 나는 그 사람이며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내가 만들었어요. 나는 그것을 견딜 것이다. 나는 가지고 다닐 것이고 저장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대조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교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운반합니다.
우리를 운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창조자에 의해 운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만든 것을 운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작은 조각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만든 물건들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전에 인용한 적이 있지만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솔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로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솔직하게 자신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만 한다면, 내가 가져야만 한다면 그것이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진에 매료됩니다.
모여서 오세요.
이 나라의 생존자들이여 함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은 나무 우상을 들고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신들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이 나옵니다.
귀하의 사례를 함께 선언하고 발표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상의하도록 하라.
그러면 21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나는 오래전에 이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옛날이라고 선언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물 몇 마리를 반으로 자르고 그 사이로 향로와 횃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맹세하셨다.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제단에 뿌렸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돌아오지 아니할 의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갔느니라.
책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 목적을 성취할 자신의 말씀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이 구절을 분명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훼.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이시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신조가 의미하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야훼이십니다.
좋아요.
우리는 실제로 정시의 마무리할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46장은 이전 4장에서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운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5, 6, 7절에서 그 개념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동등하게 여기며 비교하여 갖게 하려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곳을 기억하시나요?
40돈 주머니에서 금을 아끼는 자들은 은을 저울에 달아 금장색을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느니라.
그들은 그것을 어깨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자리에 놓았으며 그것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부르짖어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고 대답하지도 않고 환난에서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어. 확고히 서십시오. 범죄자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시간의 고리 밖에 서 있는 창조자이다.
그리고 여기 이중 마지막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끝을 선언합니다.
처음에 나는 끝을 선언했습니다.
순환 세계, 순환 시간의 관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시간을 뱀이 자기 꼬리를 먹는 모습으로 상상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나는 일이 어떻게 끝날지 선언했습니다.
내 뜻이 굳게 서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신들은 최대한의 안정과 편안함, 즐거움을 누리며 생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격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와 영원무궁토록 교제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방에서 맹금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자를 부르는도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결심했고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여, 내 말을 들어라.
정의에서 멀리 떠나 있는 당신.
나는 나의 의로움을 가까이 한다.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의 구원을 베풀이라.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좋아. 좋아. 좋아.
나는 그것을 바랐다.
왜냐면 그게 딱 맞거든요.
그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나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요점입니다.
당신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경건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돼지우리에 손을 뻗어 집으로 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니콜라스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탕자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사실 이름이 정말 잘못됐네요.
탕자가 아니라 탕자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비유 자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정말 완전했다면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서 소년과 함께 되지 우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나는 단순히 우리가 은혜의 비유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돌아서면 아빠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침내 내가 거기 도착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와 절망으로 무력할 때, 우리의 교만과 교만으로 무력할 때, 우리의 불의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전부이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습니다.
주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십니까?
내 말은 우리는 당신의 선물을 가져가서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 각자는 오늘 밤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부모이고, 일부는 주일학교 교사이고, 일부는 친구이고, 일부는 배우자이고, 일부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오셨네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이 존 아솔트 박사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서 44장부터 46장까지의 22회기입니다.